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대개 이 본문보다는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보아왔던 말씀이고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 말씀 빼놓고서는 절대로 말씀을 이어갈 수 없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죄와 죄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대단히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인간의 그 타락함, 또 인간의 어떤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숨겨지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고 좀 순화시켜서 기록되면 괜찮은데 아주 있는 그대로 아주 처절한 인간의 죄악상, 부패한 그 모습들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행전적 삶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복음적 삶으로 이어가도록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이땅 위에 오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 죄와 죄의 심판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한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심각할수록, 타락이 심각할수록, 훼손된 부패함이 심각할수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한 거죠. 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해요. 그 강력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그 더러운 추한 죄, 그 타락한 그 추한 죄를 단숨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그 강력한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복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인간의 힘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지요. 인간의 힘은 참 너무도 약합니다. 너무도 약해요. 바로 왕도 저항을 하려고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저항을 하기도 하고, 요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하게 하고, 이것들을 뭔가 기적을 행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한계를 부딪히고, 또 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 탁월한 하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의 말씀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구절 한번 잠깐 볼게요. 두 구절만 볼게요.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쳐놓으시고, 로마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능력 얘기하죠. 능력.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다 얘기합니다. 능력으로요. 굳이 여기에서 이 능력을 표현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드라미스로 일하신다는 거죠. 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다. 그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죠. 두 번째, 오늘 로마서 1장 20절, 그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능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능력.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이보다 더욱 강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함이 너무도 심각하고 너무도 부패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더욱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정리를 하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복음은 구원이에요. 즉 정죄함에서 구원하여서 새 탄생이라는 영적 부활을 거쳐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시는 그 상태,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자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는 복음이 임하는 곳이어야 돼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각한 그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미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훼손된 그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얘기합니다.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빛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대요?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빛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정죄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타락의 방호벽이 있대요. 타락의 방호벽이 있어서 오히려 빛이 올수록 거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를 비춰주면서 내 내면의 상처, 내면의 얼룩진 그 더러움들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 불쾌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그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내가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정을 하면 괜찮아요. 그래, 내가 그런 죄인이야. 그래, 내가 그렇게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하면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 것인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빛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대로 다 드러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대요?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그 복음,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뽑으라면 바로 이 본문을 뽑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됩니다. 바로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 복음, 3장 16절부터 17, 18까지 나오는 이 본문이, 복음의 본문이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 정죄는 이것이니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벽을 도저히 허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죠. 오히려 더 거부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자신을 보호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서 타락의 방호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의 방호벽.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강력한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 이해하기 전에는 강력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강력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복음의 강력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타락과 부패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강력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면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꾸 방호벽을 치고 살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필요한 것인지,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오늘 내가 굳게 다짐하고 살지만 그래도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유지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로지 복음에서만 발견되는가 하는 거죠. 구원의 능력은 오로지 복음에서만 발견되는가. 어떠십니까? 복음에서만 발견됩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부터 발견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떤 선택도 아니고 어떤 일부분도 아니라 복음은 전부입니다. 복음은 전부예요.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또 복음은 어떤 일부분이 아니에요. 한쪽 한 견을 뭐 취하고 안 취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부여야 돼요. 전부예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그 자체로 복음은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진리인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즉 능력이 나타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다 밝혀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왜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서만 드러나는가, 발견되는가라고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원의 능력이 다른 것에서 나오는 듯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너무도 추구합니다. 진짜 복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진짜 복음을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는 예전에 다 들어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알 만큼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복음이 아닌 볼거리, 놀거리 등으로 수정된 복음을 원해요. 그런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예전부터 들어서 아니까 그런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좀 들려줘라. 다른 얘기를 들려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정된 복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을 듣기보다는 수정된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메시지 선포에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순한 메시지 선포에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 그래서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여서 최대한 그것을 동원하여서 최신 전략을 세운 것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을 갖죠. 굉장히 관심을 갖죠. 거기에는 무언가 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이전에 듣던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실상을 해요. 늘 들어왔던 거지만. 그런데 그 문화적 감수성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그것을 자극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세우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진짜 복음이 선포된 것이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수정된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겉모양만 갖춰진 복음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이미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갖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정된 복음, 다시 말해서 문화적 감수성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그들을 자극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전에는요, 전도도 그냥 나가서 전했어요. 무슨 방법론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무슨 이런저런 전도 방법들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신문 한번, 국민일보 신문 한번 쫙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론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론이 있는지, 뭐 이래서 사람들이 모이더라, 저래서 사람들이 모이더라, 뭐 이렇게 하면 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뭐 온갖 방법들을 다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 그럼 다 그쪽으로 가요. 어떤 특정한 사용 모델이 사람들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면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다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복음은 외면한 채, 진짜 복음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더라 하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냐 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방법론, 어떤 수단, 어떤 효율성,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만들어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막 억지로 만들어내고 억지로 어떤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내서 최신 전략을 세워서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에 능력이 임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단 1%만 써주시고 나머지 99%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단 1%만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99%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진 능력은 능력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얻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얻게 되는 선물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왜요? 그 영혼이 너무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아야 됐던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였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치 없게 진행시키겠습니까? 아니요, 의미 있게 진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복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네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가 텅텅 비어진 빈털터리가 되어본 사람 말이 빵 한 조각의 소중함을 압니다. 진짜 탁 망하고 희망도 정말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이 철저히 망해서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빵 한 조각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내가 여유 있을 때는 빵 한 조각 우스워요. 발로 짓밟아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움이죠.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이 귀한 거라고 외쳐도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라고 외쳐도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순간 복음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당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최후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지금 당장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복음을 통한 구원의 진가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앞길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경도대학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복 있는 삶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능력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늘 있어 왔던 그 상태로 머물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언제나 역동적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변화를 추구해요.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탄생을 시작하게 해요. 이전의 삶을 다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늘 있어 왔던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맹인은 석양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고 귀머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나타에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이성이 없는 짐승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아무리 강력한 복음이라 해도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참된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고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마음으로 갈망하십니까? 그 갈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정죄함에서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의 현실에서의 구원입니다. 첫째, 정죄함에서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 죄의 현실에서의 구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이 구원의 개념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피조물이 저주와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받는 삶, 속박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